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디도서를 다룰 때큰 기쁨 중에 하나는 3장밖에 안 되는 작은 서신인데 2장과 3장에서 복음을 너무나 풍성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로마서의 견줄만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2장에 한번, 3장에 한번 이렇게 복음이 풍성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11절부터 13절 한 번만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13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고 복음을 소개했죠, 그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부 다 능력, 신분, 지위, 가문, 재능 이런 것들이 전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전혀 그런 것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처럼 끝없이 사람 안에도 더 높고 낮음이 있고 귀하고 천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눈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과 공로 없는 자들과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는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된 우리를 양육해서 길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악과 죄를 버리게 하고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습관을 버리게 하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돕는 그 일을 은혜가 한다. 그죠? 은혜는 우리를 살려놓을 뿐 아니라 생명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해내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 데려갑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한다. 우리가 이 땅도 제대로 잘 살지만 이 땅을 어떻게 살아도 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다. 이게 지금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2장에서, 디도서 2장에서의 복음이었죠, 그죠? 오늘 3장은 그것 못지 않습니다. 그죠? 4절부터 7절에 복음을 굉장히 풍성하게 설명해 두었는데 우리는 2장과 약간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함이 나타났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함이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되,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7절에 넘어가보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서 했던 일과 거의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실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2장에 있는 복음과 3장의 복음의 제일 중요한 차이는 둘 다 너무 풍성하고 감사하게 복음이 잘 소개되지만 2장과 3장의 중요한 차이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3장은 너무 놀랍게도 이 귀한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된다고요?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저 머리로 동의하면서 끄떡이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기독교라는 것은 그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기로 마음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이 디도서 3장은 중요한 요소를 하나 첨가시키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생으로 씻음을 허락하시면서 죄의 용서를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옛날과 똑같은데 그냥 조금 이것저것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리와 어떤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와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다름이 생기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으로 생명을 또 한 번 주시는 씻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창조에 합당한 성품과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소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그냥 어떤 교리의 뭉치같이 여기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믿게 만들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 여러분들이 성도 되게 하는 실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못 다루고 본문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다루고 요 디도서 끝나면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 가지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쭉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소개할 뿐 아니라 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도록 성령을 조금 이렇게 경험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이 떠오르죠, 그죠? 그 오순절 날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됐을 때 부어주셨다 하는 표현을 세 번이나 그 짧은 본문이 다루고 있을 만큼 성령이 오셨는데 풍성하게 부어지며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임하였다 하고 오순절 사건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이 성령이 오셨다 할 때 이 말을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양적으로 성령이 조금 계시다가 많이 계신다 이런 개념으로 꼭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성령이 그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성령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성도들 위에 계속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에 보면 성령이 임하였다가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삼손 이야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신약의 성령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 붓듯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 성령의 권세와 역사하시는 능력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풍성하게 임하셔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풍성이 부어졌다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한 성령 하나님의 부어지심이 어떤 방식으로 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이 부어지고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구약의 성령은 제한적이죠. 여러분,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풍성하게 부어져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졌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공로에 근거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이 땅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 모든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졌다. 이게 신약시대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 본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이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우리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텐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본문이 해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놓고 뭐라고 연이어 나오느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때 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때라고 표현할 때 그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죠.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예수의 오심을 예언하게 될 요한과 아버지, 어머니, 요 세 사람 빼고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하는 인물이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자주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베드로부터 바울부터 무수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입었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예수 사건이 이 모든 성령의 풍성이 부어지심의 근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은 특별한 사람들,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부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풍성히 임하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어 거듭나는 성도들의 삶에 치명적으로 결정적인 위격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너무 귀하고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는 우리의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아들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대속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에 만세전부터 있었던 계획과 아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2000년을 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경험이 되도록,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머리를 끄덕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사건이 이루어놓은 모든 구원의 은톡과 복락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위격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너무 중요한 위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것이 오늘 조국교회가 가지는 실패의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성령이 충만하신, 충만케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시켜 주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진리 안으로 성도를 데려가는데, 그 전에 뭘 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제일 절망적인 주제예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특정한 소수만 떠올리지,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그 뒤에 외식이 가득하고 모든 추함과 악함이 가득한 죄인인지는 전혀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셔서 눈을 이렇게 딱 열어주시면 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믿었는데 그 뒤에 한꺼풀을 딱 벗기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끝없는 자기중심성, 끝없는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그 뒤에 그대로 묻어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냄새나는 도덕이고 윤리였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 얼마나 못 미쳤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믿어왔는데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 너무너무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인한 탄식과 고통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그 자리에서부터 건져서 구원 안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가 주는 슬픔과 탄식이 뭔지를 아는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적용시키시면서 죄로부터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은혜와 영광이 뭔지도 알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생명 안으로, 생명이 없던 자리에서 생명 있는 자리로 옮겨지고,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적용시켜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복된 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나가십니다. 여러분, 2장에서 디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은혜가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적용시켜서 예수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걸맞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고 양육하고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죄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나서 이겨내고 죄가 가져오는 무수한 좌절과 낭패감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로운 성품,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예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며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국교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주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되지 않는 신학적 지식,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성경이 무슨 의도로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너무 익숙한 방식대로 쉽게 해석하면서 혼돈하거나 오해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으로 자격으로 공로로 구원 얻지 못하고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할 때 그 말을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성경이 지지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거는 부적 같은 거죠. 그죠? 샤머니즘에서 가르치는 부적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공로도 조건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면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행동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로 구원을 딱 받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제일 중요한 표시는 행동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제일 중요한 차이는 행함에서 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때로는 정말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본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그 선이고 착해 보이는 일이 한꺼풀만 딱 비키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끝없는 자기중심성. 나를 드러내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높이는 도구로서의 선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의의를, 그런 선을 뭐라고 불렀어요? 누더기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의의가 아니라 누더기 같은 의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딱 되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들이 나보다 더 유익하기를 원하는 변화된 중심이 만드는 참된 선을 행하는 친백성 되는 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말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도 구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자격 없어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건져서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건져서 예수의 너무나 귀한 보혈로 건져서 새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게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저 부적을 가지고 있다가 보혈만 주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복이 들어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변하고 제가 바뀌어서 삶이 달라지는, 그래서 무수한 복이 우리에게 올 뿐 아니라 그 복이 우리를 거쳐서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바로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오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때가 우리가 사는 지금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이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이 길은 가지는 길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은 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혼자 안 가지는 길이에요. 내가 잘하면 되지.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르게 대하고 섬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내 하나 주님 앞에 잘하면 되지 하고 사는 한 여러분은 안 바뀌어요.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가도 여러분은 안 바뀝니다. 제가 100% sure 합니다. 확신합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와서 다른 지체들을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안 바뀔 수 없는 삶의 자리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몸의 한 부분으로, 지체로 우리는 함께 연합됩니다.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처럼 혹은 이 시대의 정신처럼 여러분 하나가 있고 남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생명부지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몸을 함께 구성하면서 그가 더 이상 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의 한 부분으로,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몸 안으로 우리는 함께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복음을 잘, 그 2장은 복음을 두 가지로 잘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회복이 나온다면, 뒷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이 다 무너지면서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바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교회를 믿사옵고 성도의 사귐과 교통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를 내가 남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 하나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사귐과 교통은 신앙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 그죠? 여러분이 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었다가 다 상처받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생겼다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지요? 네.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들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교회 옮기고 좋은 교회를 소위 말해서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뾰족뾰족한 사람들을 받아서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이 동의되지 않는다고 믿는 어떤 부분들을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을 뒤집어 씌우고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종이 되고 낮은 자리로 가고 희생하고 섬기고 자아를 깨뜨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몸의 한 부분으로 서로를 받아내기 시작해야 진실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두 뿌리 뽑고 와도 나쁜 성격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수수하게 봤어요. 나무 그렇게 많이 뽑고 왔는데 그 불쌍한 나무들만 다 뽑고 자기는 하나도 안 뽑고 와요. 그런 사람 수수하게 봤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는 안 바뀌고 남을 바꾸려고 드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나는 옳다고 믿고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이 붙여주시는 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그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저 좋은 설교 한편 듣고 마음에 뭔가 좋은 생각을 가득 안고 나가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하나 모르고 관심도 아무것도 없고 청중처럼 관람객처럼 그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의 슬픔이 뭔지, 그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그가 울 때 같이 울고 그가 행복해할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만드는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인데,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제는 멈춰야 해요. 어리석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끝없이 끝없이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된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던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이제는 멈추고, 남들이 어떻게 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주제가 다 하나님의 성령과 직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결심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라면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죠? 능력껏 사람들이 다 능력껏 그냥 살면 되는 것인데, 은혜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같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복되고 영화로운 복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게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식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라고 변하고 예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어딥니까?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가는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무수한 간증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과 도우심과 무수한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에 허락되었어요. 그것이 사람에 따라 약간씩 편차는 있겠지만 아무리 많고 아무리 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누려왔던 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과 저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이유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중도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생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까지 견디고 달려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주심으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 1장에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위한 동력을 쭉 말하고 나서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을 가리켜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하셨다. 여러분, 도장은 왜 찍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죠. 보증은 왜 합니까?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부가 어떤 것인지를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하고 아플 때마다 낙심함이 없이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생의 상속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알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산상설교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의 거의 막바지에 가서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시죠.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얼마나 권면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아무리 악해도 너희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게 너희들인데 하늘 우리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에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골방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때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외로움은 꼭 필요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외로운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이 귀한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다른 선물로 교회를 선물로 받은 자인 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따라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꼭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